민수기 4번 메시지. 군대로 편성된 세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민수기 3장과 4장이 다루고 있는 거룩한 봉사를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룩한 봉사. 거룩한 봉사는 전적으로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위 지파는 싸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봉사를 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 봉사는 거룩한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막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역하는 모든 기구와 단을 가진 증거막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사역하는 그분의 모든 풍성한 방면들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예표드림.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모든 기구와 단이 있는 증거막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사역하는 그분의 모든 풍성한 방면들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성막은 장막이며 바깥들에 있는 단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입니다. 단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고 장막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누립니다. 사역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며 봉사하는 것은 종업원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듯이 사람들에게 사역함으로써 그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은 항상 그리스도의 풍성을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풍성은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다른 이들의 구속을 위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봉사하고 그들의 생명 공급을 위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봉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거룩한 봉사는 전쟁 중에 있음. 4장 3절, 35절, 39절, 43절의 히브리어 단어 봉사는 전쟁으로 이것은 군복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거룩한 봉사조차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사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때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전사들이며 우리의 제사장의 봉사는 싸움입니다. 거룩한 봉사는 싸움에 달려있음. 제사장의 봉사, 곧 거룩한 봉사는 싸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봉사의 기본적인 원칙. 거룩한 봉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혼돈이 없고 생명의 기초를 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봉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 정연한 가운데 있으며 신성한 정하심 아래 있습니다. 거룩한 봉사는 생명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 봉사에는 혼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혼돈이 있다면 병이 났다는 표시입니다. 몸은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몸은 혼돈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인 그리스도의 몸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제사장 체계는 하나의 유기체이므로 그것은 조직화된 기독교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안에서만이 합당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나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을 피해야만 합니다. 혼돈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길은 혼돈을 피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피한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의무들. 민수기 3장에는 사람들과 그들의 의무들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것이 사실상 우리와 우리의 의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먼저 우리는 제사장들의 의무를 살펴본 후 레위인들의 의무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막 앞 해 돋는 동편에 진을 친.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성막 앞 해 돋는 동편에 진을 쳤음을 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상 문지기들로 성막의 입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제사장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아론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은 어떤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휘장 안에 있는 궤에 이를 수 없습니다. 궤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제사장 체계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믿는 이가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체계를 통과했다면 그는 성막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 두 번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인 궤에 이릅니다. 오늘날 제사장 직분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이며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성소의 직무를 지킴.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막입니다. 직무는 책임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를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성소 전체에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손상되거나 도둑을 맞으면 제사장들이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것을 대신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막의 직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들은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다른 어떤 것들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명령들을 지키면 제사장들에게는 다행이었고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교정하거나 그들을 성소 밖으로 쫓아내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 그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신 것을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킨다는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봉사의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신약의 제사장들이 오늘날 같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소의 직무를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봉사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잘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교정해야 하며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의 중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를 돌보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여기서의 외인은 속인, 곧 제사장이 아닌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는 속인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인들,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함.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자가 대치되어야 하고 구속되어져야 했습니까? 애굽에서의 유월절 당시에 모든 장자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장자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구속되고 구원받았으며 대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대를 이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장자는 레위인들, 곧 섬기는 자들에 의해 대치되었습니다. 장자는 그들의 위치를 잃어버렸으므로 그들은 레위인들에 의해 대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레위인들의 수는 장자의 수와 같아야 했으며 부족한 수는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장자가 섬기는 자들인 레위인들에 의해 대치된 이것은 구속받고 구원받고 대치된 모든 사람이 섬겨야 함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속받았고 구원받았고 대치되었으므로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지파로 나아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섬겨야 했음을 봅니다. 장막의 봉사를 행함.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것은 레위인들의 책임이 장막의 봉사를 행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게르손인들은 성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쳤으며 성막과 성막의 모든 부분들의 직무를 맡음. 레위는 세 아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두었습니다. 게르손인, 곧 게르손의 자손들은 성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쳤으며 성막과 성막의 모든 부분들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막 뒤에 진을 쳤기 때문에 원수들이 후미에서 오는 것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책임을 맡은 것인데 이는 원수들은 종종 후미에서 공격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장막이 움직일 때마다 게르손인들은 성막과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셨으므로 사면에 각 세 진씩 성막 둘레에 열두 지파들이 진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세면 둘레에 진칠 세 아들을 레위에게 주셨습니다. 곧 게르손인들은 서편에, 고핫인들은 남편에, 무라리 자손들은 북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민수기를 쓰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대형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하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대형에 포함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고용된 사람이 아니었으며 대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두 지파들은 야곱에게서 태어났으며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은 레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고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출생은 생명의 문제이나 고용과 해고는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고용되거나 해고된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몸의 건축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이므로 유기적인 것입니다. 고핫인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쳤으며 궤와 상과 등대와 두 단과 성소의 기구와 희장의 직무를 맡음. 고핫인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쳤으며 성막의 내용물들, 곧 궤와 상과 등대와 두 단과 성소의 기구들과 희장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내용물을 돌보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궤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 즉 다른 이들에게 궤이신 그리스도,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시기 위해 성육신 되신 삼일 하나님이심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궤 위에 덮개가 있으며 궤 안에는 세 가지 항목, 곧 쌍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와 증거판들이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쌍난 지팡이이며 감추인 만나이며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이것이 괴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요 괴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가 방문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표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단이나 진설상이나 등대나 분향단에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괴의 덮개에서 만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덮개는 속죄소라고 불리웠으며 그 위에 구속하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단 위에 뿌려진 다음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인 괴의 덮개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말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제시를 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괴를 돌보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괴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를 배우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진설상과 등대와 두 단들과 성소와 기구들과 희정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방면들을 제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북편에 진을 쳤으며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의 직무를 맡음.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북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성막은 48개의 널판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48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8로 구성되는데 이는 부활 안에 천연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제6일에 창조된 사람을 의미하며 8이라는 숫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제8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항목들에 대하여 자세히 더 알고자 한다면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를 참고하기 바랍니다.